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 이 창세기 15장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신칭의가 직접적으로 처음 나오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마 구약 그 이 구절 중에서 이 본문만큼이나 신약 성경에서 많이 또 활용이 되고 또 영향을 미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유명한 그 횃불 언약이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에 있어서 이 15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나안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 오늘 15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 이 13장, 1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 족장시대 그 고대인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땅과 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뭐 귀신, 신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 또 수십 년 전만 해도 신을 배제한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 모든 뭐 길륭화복,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신 그리고 귀신 무엇인가 빌고 하는 이 신과의 그 만남,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물며 이 고대 세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그 지역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니 그 당시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가나안 땅의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지역 신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12장에서 이제 약속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바로에게 재앙이 내리십니다. 이 바로에게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재앙이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그 이집트는 그 애굽은 굉장한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파라오 중심이 엄청난 그 강대국이었고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주인도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벗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14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 어제 우리 봤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완전히 격퇴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듯이 여기서도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그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고 굉장히 그 발전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의 그 연합이었죠. 그런데 그 연합군을 누가 이겼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과의 그 전쟁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그 마르둑, 이 신을 이긴 분이 누구시죠?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지역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작은 그 가나안 땅의 지역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강대국의 신을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긴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역시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요, 하늘과 땅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 이 레반트 모든 지역, 온 지역, 당시에는 그게 온 세계였었거든요. 전 세계였었거든요. 그 모든 땅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15장을 지나서 16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바로 약속의 자손이 부각이 됩니다. 16장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장, 18장에서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에서는 롯이 약속의 자손으로부터 벗어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장에서 그 사라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삭을 준비시키시고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가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16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약속의 자손이라는 그 이미지가, 그 주제가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15장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이라는 두 주제가 15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로 엮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즉 이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은요, 그냥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를 연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를 요약해주는, 신학적으로 요약해주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왜 꼭 땅과 왜 자손일까? 저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그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왜 땅과 자손을 주시는 걸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맥락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열방의 왕이심을, 이 땅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심을, 그분만이 온 땅의 그 왕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땅을 주시고 왜 자손을 주신다고요? 그냥 하나님 자손도 주시고요, 땅도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자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객생활을 하다가 400년 이후에 왜 들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이제 나와 있듯이 아모리족 속의 그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애굽 땅을 못자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백성으로, 큰 민족으로, 그리고 성숙하게, 또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이 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기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시는 거죠. 일종의 그 모내기와 같은 것이죠. 그 벽실을 바로 이 논에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짜리 그 모판에 그 뿌린 다음에 그 이제 좀 자라면 새싹이 자라면은 그것을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정말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양적으로 영적으로 큰 민족을 만드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거죠. 왜죠? 그들이 부강해져서 이제 자신들이 복을 누리며 살라고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듯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듯이 열방의 하나님만이 정말 왕이심을,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분만이 천지의 주지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자손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하나님을 많이 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열방에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땅은 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걸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그 베이스 캠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앵커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단순한 그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에게 이 그냥 기름진 이 부동산 줄게, 이 기름진 이 좋은 땅 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빛과 같이 미리 보기로 구현되어야 하는 그 장소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율법이 이루어지고 희년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정의와 긍휼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 방식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이것들이 구현되어서 이방으로 하여금 보아야 할 그 장소, 그것을 위해서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리고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인생에서, 또한 내 인생에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룩한 사명을 품고 그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는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하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좋던 세상, 본토 친척 그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화려하고 보장되어 있는 그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땅과 자손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일구겠다는, 정말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드높이겠다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15장까지 온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12장에서부터 16장을 보면은 10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최소 5년 그리고 10년 그 사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동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멋들어지게 드러냈나요? 그 목적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지도 못한 것 같고, 아니 오히려 현실은 더욱더 역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확언해 주셨고 그리 나의 삶의 현실로 주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현실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그 삶의 상황과 그 양태는 다 다르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을 택했고 나는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 있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정말 세상에 빛이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분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초라할까?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윤택한가 이런 것은 없을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여전히 고달프지? 왜 흔쾌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내 삶에 죽음과도 같은 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도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쭉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전히 그분을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구절을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는요, 이 동일한 본문을요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달리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같은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2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의 이른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가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죠?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그 야고보의 이 논증을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행위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일종의 수동적인 의존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로 이 아만인데요,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다고 했죠. 거기서는 모두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특히 이 용례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유대감을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과도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전히 아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오늘 이제 횃불 언약입니다. 이 고대의 그 언약 체결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인 동물을 쪼개놓고 그 시체 사이로 그 협상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위반할 시에는 이 재물이 쪼개져 있는 것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선 그렇게 지나가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오직 횃불만이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끝에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재물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으로, 정말 참 땅이자 참 자손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그 사명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잡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끝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결국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음과도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기도 제목들, 청빙을 위한 기도, 또한 우리 선교를 위한 기도, 또한 우리 성도인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